요한복음 31번 메시지. 그분의 거처를 산출하기 위한 3일 하나님의 분배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의 처음 여섯 구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아버지 안으로 이끌기 위해 죽음 안에서 가셨다가 부활 안에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자신이 길이 되며 아버지는 목적지라는 것과 그분이 계신 곳에 제자들도 있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14구절에서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실 수 있는가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더 전진하여 계시하십니다. 3일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심. 요한복음 14장은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3일 하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셋, 아버지, 아들, 영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체형과 표현이고 영은 아들의 실제요 실제화입니다. 아들 안에서 아버지는 표현되시고 보인 바 되시며 영으로서 아들은 계시되고 실제화 되십니다.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는 믿는 이들 가운데서 표현되시고 아들은 믿는 이들 안에서 영으로 실제화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고 아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바 되시며 영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심으로 사람 속에서 실제화 되십니다.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와 영으로서의 아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사람의 분기십니다. 아들 안에 체현된 아버지께서 믿는 이들 가운데서 보여진 바 되심.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요 표현이심. 주님께서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믿는 이들을 아버지 안으로 이끌기 위해 가시려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그분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는 너희와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고 이 기간 동안 내내 나를 보아왔거늘 여전히 아버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냐. 만일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만일 너희가 나를 안다면 아버지를 아는 것임을 모르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느니라.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의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한편으로 그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하나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여전히 둘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오직 아는 것은 한편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며 만일 당신이 한 분을 보았다면 그 두 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한 분마저도 본 셈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아들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분들은 여전히 둘입니다. 이것이 바로 3일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경고를 하겠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 두 신들이라고 결코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한 분의 3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계십니다. 이 점에서 나는 인격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하기까지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말하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인격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 용어를 강조함으로써 삼신론이 될 정도로 너무 멀리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3일 하나님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3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들을 보았다면 당신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믿는 이들 가운데서 보여진 바 되기 위해 아들 안에 체현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요 표현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심.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십니다. 이 어떠한 비밀입니까? 주께서는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말씀하실 때 아들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씀하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이는 그분들이 서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심. 10장 30절에서 주님은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한된 정신력으로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두 분은 하나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는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이므로 그 두 분은 뚜렷하게 서로 분리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결코 주님께서 그분과 아버지가 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추측이 아닌 주님의 명백하고도 분명한 말씀에 따라 삼위성의 비밀을 취해야 합니다. 심지어 아들은 아버지라고도 불리우심. 이사야서 9장 6절은 아들은 심지어 아버지라고도 불리움을 계시합니다. 이 구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이는 마치 아기가 태어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아기인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분은 둘 다 되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찬양함은 성경은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운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리운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분명한 말씀에 따라 아들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빌립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빌립조차도 분명해졌습니다. 아들은 믿는 이들 가운데 계실 수 있었지만 그들 속에는 계실 수 없었음. 아들이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는 오직 그들 가운데 계실 수 있었을 뿐 그들 속에는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신 안에서 아버지의 체현이시므로 아버지를 표현하고 그들에게 보여진 바 되기 위해 제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육신 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실 길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의 다음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실체화 되심. 우리가 보았듯이 아버지는 제자들 가운데 계신 아들 안에서 체현되고 표현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아들이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시는 영으로 실체화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라 하지 않고 영으로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으로부터 영으로 변형되고 변화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 전에 그 영으로 변형되셔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 육신 안에서 오신 후에 그분의 다음 목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변형되셨습니까? 그분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육신에서 영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분의 가심은 그분의 떠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단계의 그분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분은 또 다른 모양으로 곧 그 영의 모양으로 오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의 첫 단계는 육신 안에서였고 두 번째 단계는 영으로였습니다. 본장에서 주님의 가심과 주님의 오심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심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그분의 오심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였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그분의 다른 모양이요, 그분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분은 그 영으로 오심으로써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우리를 그분이 행하시는 바대로 살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사시는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후에 그분은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역시 그분에 의해 삽니다. 그분은 부활 생명으로 사시고 우리는 부활 생명이신 그분에 동참하며 그분에 의해서 삽니다. 또 다른 보혜사 16절에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영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이고 그것이 영어화된 것은 변호사인데 우리의 소송,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주며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대언자와 동일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주 예수님과 아울러 우리의 소송 사건을 돌보시는 변호사로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요, 주님의 실체화이신 성령은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실제의 영, 이 영, 곧 이 보혜사는 실제의 영이십니다. 왜 그분이 실제의 영이십니까? 왜냐하면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것과 또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영 안에서 실제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에 대한 실제화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과 빛의 실체는 바로 그 영이십니다. 만일 당신에게 그 영이 없다면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성한 속성들의 실체는 그 영이십니다. 영화롭게 되신 예수의 영. 실제의 영은 7장 39절에 언급된 영화롭게 되신 예수의 영으로서의 그 영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영이 계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여기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아직 그 영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에서 영화롭게 되셨을 때라야 비로소 이 영이 제자들에게 오신 바 되었습니다. 호흡으로서의 생명의 영 여기서 약속되었고 7장 39절에서 언급된 그 영은 호흡으로서의 생명의 영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 영은 주님에 의해 생명의 호흡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졌습니다. 호흡인 이 생명의 영은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화롭게 되신 예수의 영인 이 생명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은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와 부활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영은 오직 부활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신성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에 더하여 신성과 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각종 필요를 채우시는 넘치는 공급을 갖고 있는 만유를 포함한 영이십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심. 이 부분에서 주님은 먼저 실제의 영을 17절에 있는 그라고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즉시 그분은 18절에서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17절에 있는 실제의 영이신 그가 바로 18절에서는 주님 자신이신 내가 됩니다. 이것은 부활 후에 주님께서 실제 영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부활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그 구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실제의 영, 호흡이신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주는 영 등은 모두 동일한 그 영을 언급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이시고 보혜사는 실제의 영이요 실제의 영은 호흡인 생명의 영이요 호흡인 생명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주님은 그 영이심. 결국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 예수님이 그 영이시라는 것을 믿고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단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관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분명한 말씀에 있는 분명한 계시입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이들은 오직 삼일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만 주의하고 있지 주는 그 영이시니라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분명한 말씀은 소홀히 하고 있고 심지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어떠한 전통적인 관념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오늘 주 예수님은 그 영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고 또 강하게 말합니다. 믿는 이들과 함께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 영.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 영이 믿는 이들과 함께 그들 속에 거하심을 계시해 줍니다. 그분은 믿는 이들과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그들 속에 거하시기도 합니다. 이미 보았듯이 육신 안에 계실 때 주님은 오직 제자들 가운데 곧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주는 영, 곧 부활 가운데 계신 실제의 영이 되신 후에 그분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영에 의해서입니다. 아버지 안에 계신 아들, 아들 안에 있는 믿는 이들 안에 계신 아들. 20절에서 주님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그날이란 부활의 날을 가리킵니다. 부활의 날의 제자들은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심과 제자들이 그분 안에 있음과 그분이 그들 안에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하고 20절에서는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과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 우리 안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정답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에 더해진 아들 혹은 아들에 더해진 그 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인 동시에 그 영이신 놀라운 한 분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라고 말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며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 앞에 있는 14장의 처음 부분에서는 주님이 아직 제자들 안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20절의 시점에서 그분은 제자들 안에 계시고 제자들은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듯 제자들도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그곳에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길, 즉 입지를 마련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뒤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이끄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삼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건축하여 그분의 영원한 거처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됨. 요한복음 14장의 이 두 부분을 통해 우리는 신격의 삼위성이란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기 위해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그 영으로 실체화되시며 그 영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든지 다 되십니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입니다. 서신서들 안에서 완전히 발전된 그 영의 내주하심.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우리는 그 영의 내주하심에 대한 최초의 언급을 발견합니다. 그 영의 내주하심이라는 이 문제는 서신서들 안에서 완성되고 발전됩니다. 서신서들의 중심적이고도 주요한 관념은 오늘날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능력의 영에 대한 아버지의 약속과는 다른 것임.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영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능력의 영에 대한 아버지의 약속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생명의 영에 관한 것인 한편 아버지의 약속은 능력의 영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영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부활의 날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분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생명의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그 영이 제자들에게 부는 강한 바람으로 왔던 때인 오순절날에 성취된 아버지의 약속에 따른 능력의 영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그 영은 능력의 영이었지만 여기 요한복음에서 그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능력의 영의 상징은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은 주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있는 생명의 영은 호흡으로 상징되는데 그 이유는 호흡이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책임으로 능력의 영이 아닌 생명의 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관한 책이며 또 이 말씀 전파에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부는 바람인 능력의 영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영을 영접했지만 그들은 오순절날 능력의 영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생명의 영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에 성취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50일 후인 오순절날에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능력의 영을 주시리라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본 장의 계시에 관해 분명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 장이 주께서 천당을 지으시려고 하늘로 가셨다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해 말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천연적인 인간관념에 따른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당과 땅 위에 있는 교회라는 두 가지 건축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의 건축, 그분의 구속받은 이들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분의 건축, 즉 그분의 살아있는 거처만을 가지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건축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오늘날은 교회에게 있고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최종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이 건축을 이루시는 길은 그분 자신을 우리 모두니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길은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 되심에 의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요, 기원이요, 본체요, 요소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표현이요 나타나심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접촉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한 길이십니다. 끝으로 영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의 실제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영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실제화됩니다.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와 영이신 아들은 우리 영에 이르시는데 먼저는 우리의 생명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영에 오십니다. 이 삼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분 자신을 우리 영 안으로 분배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계속 그분 자신을 우리 영으로부터 온 존재에 이르기까지 확산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으로부터 전 존재 구석구석까지 확산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온 존재가 그분에 의해 완전히 흠뻑 적셔지고 소유될 때까지 우리 영으로부터 혼으로, 몸 안으로 확산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흠뻑 적셔지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영원한 처소가 실제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흠뻑 적시고 소유하시도록 허락해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건축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그분은 이 건축의 표현으로 여러 다른 지방들에서 지방교회들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표현하기 위한 그분의 영원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